오늘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노아 때 이미 온 세상이 그 패역했다고 그랬어요. 죄가 관여해서 온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될 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 따르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새로 이 땅에 인류를 세워나가는데 예전 모습 다시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엄청난 심판을 받고도 그걸 직접 목격했던 노아와 가족들 그 후손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서로 성을 쌓고 대를 높이고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노아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대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이라고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름도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바꿔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갈대 우르에 있었다 그러죠. 그 갈대 우르에는 여러분들 들은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메르라는 오래 옛날에 그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도 상당히 지금 이란 북부 지역이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이란 쪽인가? 이라크하고 이란 그 국경 지역이죠. 그렇죠? 유프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하류, 그 지역에 수메르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예. 거기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그럴 때쯤인 것,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런 때쯤인 것 같아요. 그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예전엔 스스로 다 자기를 지켜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예. 거기 떠나라고 그러는 거죠. 자식도 없는데 근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 너는 복이 될지라 해.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잠시 이 말씀을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형체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무슨 특별한 글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 이 아브라함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전 때까지가 그래요. 아브라함 때는 아닌 것 같고 그 전 때까지 노아가 살아있었던가 그런 것 같았어요.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다시 제가 알아서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겠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는지 예. 그리고 그 세상이 어떻게 또 갈라졌는지 예. 그러한 가운데 소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브라함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떠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옮긴 거죠. 예. 그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삼촌 예, 아브라함을 따라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예. 요즘 같으면 이제 다 하고 어디 정착해갖고 노후 보내야 될 텐데 그때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 말씀을 따라 그냥 세상으로 내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가 뭐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지겠다. 영어로 하면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인 거예요. 어, NIV는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과로 그냥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자식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그 과정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NIV는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걸 강조하려고 저기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그랬는데 뭐 다른 버전에는 대부분 I'll make you a great nation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자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인데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예. 내가 너를 큰 나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큰 민족 또는 큰 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여기서 크다는 것은 물론 숫자적으로 클 수도 있지만 또는 질적으로도 다른 거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전쟁도 일어나고 세월은 가고 그런데 자식은 없고 그래서 오다가 엘리에셀이라는 어떤 아이를 양자로 삼았는지 그냥 엘리에셀이 나자 키워달라 그랬더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어떻게? 그래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 그러죠. 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고 그에게 이걸 이루어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았을 때 이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이 하갈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예. 그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예. 그런 건 우린 잘 기억 안 나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하니까. 예. 이스마엘도 예.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우리 창세기 46장 3절 아니 46장이 아니라 17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네. 이스마엘은 그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예.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을 반기질 않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를 매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한다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큰 나라가 되게 하고 똑같이 복을 주고 그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I will make him into a great nation이라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 낳을 이삭과 세우려라. 하나님의 언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특별한 언약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하죠. 그렇죠? 예. 네. 갈라디아서 보면 그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네. 두 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 하갈로부터는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사라를 통해서는죠, 약속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자 하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육체를 따라 하는 것과 구별된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인지 24절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비유인데 두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았어요. 신의 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 종이라는 거죠. 자유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하갈은 아라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신의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에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인 거죠. 네.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의지로 지은 예루살렘과 같다는 거죠. 그것이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종로를 타는, 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뜻으로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거죠.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예루살렘인 거죠. 이거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 거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었죠. 예.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맺어진 열매가 지금 이스마엘로 대표되는 거잖아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 그러시는 그 침례를 받은 자로, 그래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예,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큰 나라로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를 유업으로 나눌 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I'll make you a great nation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그러는데 육신으로 받아서 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능력으로 Great Nation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추정하고 그게 그런 것처럼 멋있고 그럴듯하고 한 것처럼 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네. 남자 여자도 구별도 안 되고 이 세상 그러면 안 되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하는데 네. 육체를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세운다 그러는데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을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걸 분별하고 이걸 말해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요.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고 교회가 그런데 동조하고 이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해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중세시대 십자군 이야기처럼. 예. 그래서 이게 구별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별것 아닌 말씀 같고 아니 모르게 복 주신다 그러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얘기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게 성경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위대한 나라 만들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성경을 대고 이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걸 보여주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고 열두 지파 세워주시고 정말로 큰 민족을 세우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걸 다 무너졌다고요. 그것도 이방족 속에게. 그럼 이방족 속이 더 큰 거죠. 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네. 이스라엘 보니까 뭐 큰 민족 뭐 그렇다 그러는 것 물론 뭐 홍해를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럴 때 진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 땅 차지하고 그러고 있어. 그러고 아 이런 민족이야. 그런데 주변에 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들을 섬기고 하는 그러한 족속에게 말도 없이 말 완전히 박해를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나라가 큰 나라고 큰 민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그 나라가 더 강대한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그러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쓰임받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그들이 정욕대로 그들의 악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혼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죠. 혈연을 따라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이걸 전부 다 세상 것으로 바꿔서 혈연으로 육신을 따라 그게 우리의 눈에 보이고 확인이 되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니까 그걸 붙잡고 그걸 선전하고 그걸 막 오른다는 거죠. 여기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부 다 세상 것으로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혹한다니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거기 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렇죠? 네. 이 세상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할 때 그러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죠.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길래 남녀가 구별이 없이 성도 구별도 못하고 이거 진짜 종말 때구나 이런 거는 없애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말씀대로다. 하나님 말씀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나라로 세우시겠다. 그런데 육신을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는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교회는 이게 어떠한 일인지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큰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이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세상 휩쓸러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다 무너졌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짜 아이를 가식을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오, 죽은 몸에서 이 생명잉태 되게 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예.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를 세우시고 큰 민족을 세우시고 드디어 나라까지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나 했는데 그 나라가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뭘 붙잡고 따랐던 거지? 한 나라가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다 폐허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말이었나? 우리 조상들이 그럼 어떻게 산 거지?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겠다. 70년 만에 약속의 말씀대로. 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그러신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말씀 따라 살려고. 그래서 말씀 따라 또 살려고 그러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더 열심을 내서 뭘 어떻게. 얼마나 험한 셈이었습니까? 바울도 그 중에 하나였었죠.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눈이 열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열심을 낸 것이 인간의 열심으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내 열심으로 하면 그 죄가 있는 열심으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왜 그렇게 안 됐는지, 아담 이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놨다고요. 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건 그냥 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냐면 그냥 우리 육신으로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의로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일로 바꿔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난을 받고 받을 수 있지. 드디어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죽임을 당하고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니. 아니 죽임을 당한다고요? 네. 절대로 그럴 수 없지.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그죠? 예. 아니, 예수님을 사랑해서, 아니, 예수님 어떤 분이신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 새벽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네.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게 어떠한 일인지 구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건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얘기해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도 그게 맞는 거 맞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수의 의견으로 육신을 따라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예.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관원들에게 체포되고 이 산헤린 법정에서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고 결국 처형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당신을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려 합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요.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성전을 그래서 저들이 성전을 허문 거죠. 네. 저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늘 보면 주님의 말씀대로였던 거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드러내신 거죠. 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네.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늘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을 따랐을 때 그것이 열심인 것 같고 주를 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는 다른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해 있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나 모든 걸 다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도 원수가 됐다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관과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아, 성경책 들고 뭐라 그러고 뭐 예수 이름으로 뭘 어떻게 한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저렇게 확실하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맞는 것 같고 뭐 조금 과격한 거 할 줄만 해도 지금 시대가 이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교회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세우신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맞다, 왕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왕으로 왔는지 예.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래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예. 정말로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세우려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결국 세상 권세 아래 종로로 타다가 다 무너질 나라인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너도 큰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약은 이삭에게 통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언약의 성취자로 이때 보내셔서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어디에 있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고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고 세상은 이렇게 타락해가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고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나이가 왕으로 왔는데 내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했으려.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왕이라 그러면서 홀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오히려 칼을 뽑아든 베드로 보고 칼로 선자 칼로 망한다 칼을 거두라 그러고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혼자요? 그런데 왕이에요? 예. 그럼 누구나 다 왕이지 뭐 자기 혼자 왕이고 백성이고 자기 혼자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왕은 맞네. 왕으로 왔으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로 세워지는 예, 진리로 다스리는 그 나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요? 진리가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빌라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이 예수라는 작자가 이런 작자구나. 뭐 무슨 특별하게 뭐가 나 뭐 이상한 짓 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하게 된 사람이네. 뭐 이상한 뭘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니라. 빌라도까지 얘기해요. 아무 죄도 없네. 뭐 이상한 나라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냥 여기서는 그 큰 나라, 큰 민족 다시 세우겠다 그러는데 세상 방법으로 세상에 속한 이거 가르고 있으니까 정말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으면 뭐 어차피 세상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다 이해를 하지만 교회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따른다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뭐 좌파나 우파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나라라고요. 여기에 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신 거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러는 거죠. 뭔가 대항하고 뭐 칼 들고 같이 맞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처형당해요. 좀 안타깝다, 불쌍하다, 좀 뭔가 잘못 믿어갖고 저렇게까지 됐구나. 그 정도지.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도 죄도 못 찾았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예전에 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이제는 이걸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그 믿음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세상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확인돼,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여기 눈이 열린대요. 그죠? 예. 우리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했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왜?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방 나라들은 다 뭐 큰 나라가 됐든 민족이 됐든 관계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마저도, 그렇죠? 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렸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혈통으로 자녀가 됐어요? 혈통을 따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대대로 예수 믿었는데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하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이 역사죠. 이것은 혈연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혼들, 이방이든지 유대인인지 관계없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도 전혀 오히려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회방하고 육신을 따라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아니 우리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혈연을 따나서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죠. 네.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세상을 분별해야 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한국은 어떤 나라인지,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 세상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죠.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할지라도 관계없는 거죠. 육신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역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로 여기에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여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판단력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고 이 세상이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예. 이게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어갖고는 수고하면 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이 헛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 다 그러니까 자충우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주시니까 나중엔 다 이게 다 은혜였구나 고백을 하지만, 예.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네. 우리 진주연집사 간증 십자로 승리 이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세상의 권세와 힘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한다. 세상의 권세와 힘 얼마나 강해 보이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보다 강한 예수님은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전에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수요예배도 새벽예배도 나오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부활 복음이 선포되자 더 줄으면 안 될 것 같은 교회는 한 번 더 줄어들게 되고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었다. 지난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라고 하신 말씀이 새롭게 들렸다. 십자가 복음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치려고 열심을 내던 모습들이 오히려 부활을 선포하니 사그러들었다. 그렇게 지려고 했던 십자가,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멍에를 지는 일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으로 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를 건너뛰는 핑계거리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 십자가, 억지로 질 수 없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것,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매달려 그 치욕과 고통 가운데 소소히 죽어가는 것, 이것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지 드러나는 요즘이다. 십자가가 아니라 조금만 희생도,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일도, 손해를 조금 보는 일도 피하려고 하고 일어나면 분을 내는 내 모습들. 십자가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드러나는 내 모습들을 보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돌아보게 된다. 토요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말씀이다. 그 가운데 죽는다는 의미의 단어들이 15번이나 나온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결과가 부활이라는 말씀.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 부활 생명도 드러나지 않는다. 시작은 부활이지만 끝은 십자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가기 싫어한다면 부활이 흐려진 것이다. 정말 이 세상이 잠깐인가?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동시에 이 세상이 끝나고 정말 영원한 심판이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세상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니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대로 반응하는 죄된 습관이 반복된다. 크리스천은 썩어질 이 땅의 것의 의미를 두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다. 벌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기뻐하며 나로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고 성령의 침례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왜 안 되는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 내가 너무 살아서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인 현실이 실제가 되길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내 마음에 임한다. 자유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그것은 거짓. 세상에서는 평강과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세상에서 죽고 분리되어야 진정으로 자유하고 평강할 수 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심령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부활로 승리했다 그러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그랬어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 골로새서 2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부활로 이긴 게 아니라. 그렇죠? 부활은 이 십자가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결과로 열매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거는 너무한데 뭐 예수님이 그런 게 오케이 그렇지만 나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성경 뭐라 그럽니까?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믿음으로죠. 뭐 우리를 어떻게 스스로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저렇게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라. 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된 것을 내가 장사된 것으로. 그래서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이루신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믿음으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새로운 존재죠. 예전에는 내가 뭐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했었죠.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새로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 부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결과로 열매로 맺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활이 확인이 되고 진짜 부활해서 예수님 부활, 나도 부활이야. 사단은 십자가를 놓치고 부활을 붙잡게 하는데 여기서 실망한 거죠. 그렇죠? 네. 부활이 확인되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네. 바울의 자랑. 부활을 자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활을 확인한 바울.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살리는 십자가였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 가운데서는 죽은 자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 영원히 사는 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그 율법에 매여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동해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겼는데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확인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나의 자랑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고백이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눈이 열려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고 예.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고 되풀이되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걸으신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진리가 어떤 무엇인지 참된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떤 것인지 이 땅에 드러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